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6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법원은 이날 수치 고문의 선동죄 혐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위반 관련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에 각각 2년씩 총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 실각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입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가택연금 중인 수치 고문을 대상으로 최소 12개의 혐의에 관해 특별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군부는 전날 양곤 도심에서 수치 고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군용 차량을 돌진시켜 강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6일 뉴델리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의제에 정치와 안보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며 양측은 특히 무역과 국방 부문에서 복수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인도가 최근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신형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10년 기한의 군사기술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인도는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산 첨단 방공미사일 체계인 S-400 도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보건당국자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덜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독성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남아공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견주어 중증을 야기하지 않고 덜 심각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건너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취한 것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5일 수도 브뤼셀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통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참가자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약 100여 명은 경찰이 설치한 진입장벽을 넘어 유럽연합 EU본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쓰레기와 폭죽 등을 투척하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3일 기존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6살 이상 어린이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실내 행사도 최대 20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벨기에 내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8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는 전주보다 약 6%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벨기에 내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래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세 번이나 출마했던 밥돌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5일 9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 전 의원의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2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면서 그를 전쟁 영웅이자 위대한 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유권자 42%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4도, 최고는 0도에서 1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중국은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대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텐진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 관여 입장을 밝혀온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구상에 처음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실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중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을 추구하며 무분별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 사령부 존치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계기로 그리고 미한동맹을 흔들 수 있는 구실로 종전선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로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계속 좀 더 자기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세적인 태도 좀 레버리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 박사는 북한도 이런 중국의 시각과 같은 선상에서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보고 있지만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당분간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우선 강해지겠다라고 했고 핵무기를 저 한번 고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 했던 1차 고도화에 이어서 2차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5년 계획을 또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서울에서 진행한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 대응 차원에서 작전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SPG 승인은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목소리를 한층 높이면서 종전선언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개된 SPG의 제작성 이유가 북한 현재 상황이 지난 상황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담은 작전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고요.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회동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한 사이의 온도차, 특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크지만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제 중국이 움직이는 거지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해라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입장차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 실장이 양 정치국원과의 회동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그간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을 뿐 중국에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은 없다며 지금 중국 측과 문안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가 중국이 종전선언에 적극 개입토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은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이해관계,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지지하지만 한중 간의 이견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만일에 종전선언이 체결의 본격적인 핵심 단계에 들어갔다면 중국이 벌써 입장을 내겠죠.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입장에서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을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이 더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022년 국제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올해와 같이 북한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은 3일 국제인도지원개요 2022 보고서에 대북지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 가능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지침에 따라 유엔은 2022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은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유엔은 여전히 북한과 관여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유엔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라이르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할 수 없어 2021년 인도적 지원 목표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2년째 이어지는 유엔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환자를 치료해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3일 VOA에 올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할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으로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일관성 있는 사업은 기본적인 검증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유엔 직원들이 현지에서 검증이나 감시 등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대표는 지금처럼 대북 인도주의 사업 관련 상황이 끔찍한 적이 없었다면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북한 당국의 결정 없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고 기본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제니퍼 다이버트 북한 프로그램 디렉터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서 북한이 제외된 것이 자신들의 단체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워싱턴에 있는 한 민간단체는 VOA에 유엔이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자료 수집이 어렵고 유엔 관계자가 북한 현지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만 국경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의 보건과 식량 어려움은 가중됐을 것이며 영양실조와 어린이 발육부진, 결핵 등 다양한 전염병과 관련해 향후 대북 지원이 가능해졌을 때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주민 1천만 명, 구체적으로 유엔의 지원 목표 대상 규모인 500만 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제 인도적 지원 개요 2022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등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할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넬슨 차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상원이 2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지명을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넬슨 지명자 인준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존 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트 스트림 2 건설에 관여한 회사 중 독일과 연관된 회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재무부 고위직 지명자 5명에 대한 인준을 막겠다며 넬슨 차관 지명자 인준에도 반대해왔습니다. 넬슨 지명자가 이끌게 될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테러 자금 조달과 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넬슨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제재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며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가 초래하지 않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넬슨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국에서 해외 금융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 네트워크, 돈 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담당했고 이후 연방 법무부에서 국가안보부서의 부비서실장 등을 거치며 제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서 현재 미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군에 입대한 뒤 지금은 미군의 우주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 미군기지에서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데이비드 김 병장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를 둔 김 병장이 공군에서 4년 복무한 뒤 우주군에 선발돼 미군의 우주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 병장은 현재 이탈리아 시고넬라 미군기지 제7정찰대대 소속으로 위성시스템 감독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창설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군종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실제 전투와는 거리가 먼 미 우주군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백 개의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을 보호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미군인 아버지 영향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김 병장은 부모에게서 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자신은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병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1993년 첫째 딸이 태어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병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며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한국 용산 KC 미군기지에 거주할 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모가 자신에게 재정적인 부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최소 30개국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격주로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군으로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고립돼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거주할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우주군에 합류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것들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은 창의적이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군에서 하는 일은 공군 우주군을 위한 정보 시스템 기술 장비, 특히 무선 주파수 전송 시스템에 있다며 장비 정비를 위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온종일 컴퓨터 업무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병장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매우 넓다며 항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동맹과의 관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지도부가 타이완과의 갈등과 관련해 위기를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형성된 상황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등 영내에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은 미국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하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외교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allies and partners have seen from this administration is a very strong re-engagement, reinvigoration, reaffirmation of our core alliances and partnerships.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아주 강력한 재관여, 재활성화, 재확약이라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자신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첫 순방국으로 일본과 한국을 찾은 것과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을 개최한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하고 중요한 군사 방어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는 외교적으로 동맹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 규범과 규칙,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다자주의 기구와 관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도와 행동에 관여하며 타이완과 다른 국제사회의 관여를 거부하고 타이완의 고립을 시도하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겠지만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we are resolutely committed to Taiwan making sure it has the means to defend itself.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등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중국 지도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논의와 관련해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 핵합의 복원 전망에 대해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유럽연합 등 JCPOA 서명국들은 지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과정 자체에 대해 매우 면밀하고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이 진지하게 관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준수로 돌아가는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드러날 경우 다른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옵션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북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두 정상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 우리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이익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에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we will compete and compete vigorously with the PRC where we should. Cooperate with the PRC where it is in our interest and indeed in the world's interest.
셔먼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스테파노 산이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산이노 사무총장은 이날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중국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가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도전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혹은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유럽연합의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점점 더 수렴되고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our approach and the EU's approach to the PRC as complementary and increasingly convergent and aligned.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들에 대한 여러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점점 더 대담해지고 불투명한 무역과 경제 관행, 홍콩 내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그르 자치구 내 인권 침해,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타이완의 경제 문화적 유대 심화에 대한 반응으로 두 나라를 따돌리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We are committed to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European partners to engage the PRC from a position of collective.
셔먼 부장관은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이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모두가 개발의 기회가 있고 제약을 받지 않으며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both have to care about what happens. And we have to work with each other to ensure a free, open.
또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한 어느 정도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최근 발족된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태평양의 일부인 호주가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particular move to help Australia and help that part of the Pacific.
이 오커스를 통해 먼저 1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노 산이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은 유럽연합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근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we launched this strategy, which is adding also a security element.
산이노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에 안보 요소를 추가해 영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최근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북한 검찰이 경제개혁 전 과정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개정한 인민경제계획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평양에서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인민경제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인민경제법은 국가경제계획부터 실행 등 전과정을 감독 통제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입니다. 6년 만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법당국인 검찰을 경제계획의 지도 통제기관으로 명시한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국가계획기관이 빠지고 검찰이 명시됐습니다. 개정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지달, 설비, 자재, 자금보장, 계획수행총화, 실적보고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실적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검찰에 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했었는데 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데는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뀌거나 개정이 되거나 또는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곳이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제 사범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 사범과 관련된 조치들 또는 법적 조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을 감독 통제하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인 검찰이 경제계획을 감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검찰을 동원해 경제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다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So maybe he wants the prosecutor to figure out what went wrong.
개정된 법령은 계획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봉사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이 없던 제품을 생산하고 계획 수행 실적으로 밀어넣는 일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계획 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잇따라 열어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TV와 라디오도 거의 매시간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 해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구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고치자.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경제계획에는 대북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2397호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수송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기계가 고장나거나 부품이 부족해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료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지난 2월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등 수입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새 경제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통상 경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 수출과 무역 계획, 농업과 공업 등 산업별 발전 계획, 그리고 소득 증대 계획 등이 망라돼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역도 없고 수출도 없고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도 없고 전력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그리고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이 전부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구체적인 자금과 가용자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경제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how important is the plan in terms of directing resources? So is it really a budget?
세 번째는 북한 수뇌부가 즉흥적인 결정으로 계획 경제의 틀과 우선순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갑자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동원돼 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7월에 평양대동강구역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건설연합상무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당초 평양종합병원은 그해 10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지금까지도 완공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자원 자체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100% 그거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데 자력갱생 속에서 경제개발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이제 성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생산, 유통, 소비, 물가, 외환, 무역,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새로운 전략 지침을 만들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최근 움직임에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양국이 전략 지침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VOA 한국어 서비스에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오스틴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군을 지휘하는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 SPG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이번 전략 기획 지침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요?
This is a very significant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략계획 지침은 동북아 지역의 현재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일까요?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침략이나 북한의 위협에 필요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확장 억지력 약속은 핵 억지력과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재확인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영내 만연한 위협 중 일부에 대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스나이더 국장님, 이 지침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한국군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Yes, the strategic planning guidance is really the framework around which the top military commanders.
그렇습니다. 전략 계획 지침은 최고 군사 지휘관들이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틀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대사께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 만큼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싶은데요. 이 공동성명은 과거에 비해 매우 흥미롭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인도태평양과 중국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국방장관들이 영내에서 대응해야 할 상황들을 검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방위적이라는 말이 중국 해양 도전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앞서 기존의 작전 계획이 거의 10년이 됐고 미국은 북한 군사력, 특히 미사일 관련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작전 계획이 북한의 현재 역량을 다루는 데 있어 구식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Well, I think that outdated is a bit of a loaded word. I think that there is a need.
구식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작전 계획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작전 계획은 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주된 초점은 북한이 역량을 향상시킨 분야에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적절한 연합군의 대응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것은 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그렇다면 새로운 지침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Yeah, there's no question about it. In 2017, we saw North Koreans launch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7년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더 큰 화성 16형을 선보였고 수소폭탄도 실험했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목격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으며 열차에서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갱신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 지침으로 인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유념하고 있습니다.
최철원 대사님, 새로운 작전 계획이 왜 전임 행정부가 아닌 이번 행정부에서 나온 걸까요?
Well, I think with this administration,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ally a lot of focus on allies and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한 것이었죠. 따라서 미국이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와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건 매우 강력한 의지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것, 쌍방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은 중요한 다자접근법에 대한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와 관련해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I think that what the defense secretaries are really focusing on is the institutional policy process.
양국 국방장관은 제도적인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제외하면 말이죠. 따라서 저는 과정, 즉 정책 이행의 한 요소가 복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높아진 정책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이행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더 큰 확신을 제공합니다.
디트라닌 대사님,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Well, I think there are two messages. One is come back to negotiations.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외교와 대화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과거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두 동맹에게는 중요하고 적절한 억제 역량이 있다는 점도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대량 살상 무기도 그렇습니다. 사이버를 비롯해 북한이 해온 다른 일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의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You know, I think that maybe the major aspects that coul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Korean.
어쩌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국방과 관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역량과 의도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방 관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전략 기획 등에 북한이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이중잣대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제도적인 과정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맹 협력의 중심축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최대 인기 영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을 냉소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 이상에 달했는데 김 위원장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핵탄두에 꽃을 바치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습니다.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이 보이는 카페 안에서 핵탄두와 데이트를 즐기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창밖에서 굶주린 소년이 풀을 입에 문 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이를 무시합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핵탄두에 먹이며 한박 웃음을 짓고 핵탄두와 잠자리까지 하는 도발적인 모습, 후반부엔 무대 가수들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해 처형 지시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러시아 음악밴드인 리틀빅이 만든 노래 롤리밤으로 2017년 12월 유튜브 영상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조회수 1억 4,28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유이가 유튜브에서 북한 영어 이름인 노스코리아와 김정은을 검색해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핵폭탄을 미국식 막대사탕에 비유한 이 막대핵폭탄 뮤직비디오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상 아래 처음에 영상을 보며 웃다가 끝부분엔 눈물이 난다는 내용의 댓글은 4만 5천 명이 좋아요를 눌러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냉소적 영상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조회수 2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곡 강남스타일을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스타일이 차지했는데 조회수 1억 66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K-POP 김정스타일 김정스타일
풍자 영상물을 만드는 The Key of Awesome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2012년에 제작해 올린 이 영상은 북한 주민을 우리에 가둔 채 끊임없이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신명나지만 뮤직비디오 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사람들을 울부짖게 했다고 자랑하며 여색을 밝히는가 하면 자신은 절대 권좌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비웃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Back to work! Hey, check out our fire, fire.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남성이 뉴욕시를 10시간 동안 활보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거의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상이 1위에서 8위까지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This is the Supreme Leader, Kim Jong-un. Supreme Leader would like a haircut.
북한 영웅령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선 북한 열병식을 팝 음악 밴드인 비지스의 음악에 맞춰 풍자한 영상이 4,142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상은 열병식에서 다리를 유난히 높게 올리며 걷는 다양한 북한 군인들과 이를 치하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박자에 맞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풍자해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영상은 3,717만 조회수를 기록한 북한 군대 인도군 대결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인도인이 차력쇼 같은 북한 특수부대의 격파 모습을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3,130만 회로 세 번째 인기가 높은 영상 역시 인도인이 제작한 것으로 만약 북한을 도망치면 이란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며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오청성 씨의 탈출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 지도부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인기가 많은 동영상은 조회수 2,600만 회를 기록한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진작가 자카 파커 씨가 2012년부터 18년까지 평양에 살면서 촬영한 영상인데 젊은 군인이 거리 가판대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 등 평양의 길거리 음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없이 계란. 얼마 하나에? 2,500. 2,500 2개. 예, 2개.
그 다음은 북한의 꽃제비, 변변한 장비 없이 손으로 노동하는 북한 주민들, 지구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목탄 트럭이 여전히 다니는 모습, 김 씨 가족 우상 숭배, 잔인한 처형 등을 묶어 소개한 영상이 조회수 2,54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은 영상은 총 30개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해 비판하는 영상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행 중 촬영한 북한 주민들과 거리 풍경,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연서 씨와 박연미 씨의 증언 영상도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일 VOA에 김정은이 21세기 독재자의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뭐 독재라면 구소련의 스탈린,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러한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21세기의 정치 탄압 독재라 하면 바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독재자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계속 변함없이 이러한 독재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기면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자체가 지구촌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질 수많은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 전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등 폐쇄적인 북한 내부에 대한 호기심도 존재한다며 김 위원장이 인권 개선과 시장 개방 등 실질적인 주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풍자하는 동영상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미국 이야기 오늘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 농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2월 6일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국내 전국이 혼란했던 러시아는 1917년 12월 31일 핀란드를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 내 대공국으로 자치령이 됐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의 대영국 전쟁 기간 중에 알렉산드르 러시아 황제는 틸시트 조약으로 나폴레옹과 세력 분할을 합의하고 그 후 러시아는 스웨덴과의 핀란드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를 정복하고 스웨덴이 하미나 조약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대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 핀란드 국민은 우리는 스웨덴인이 아니다, 또 러시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핀란드인이고 싶다라는 구호 아래 민족 자각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민족 자결 원칙 하에 1917년 12월 6일 의회 결의를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1921년 12월 6일 12세기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합니다. 아일랜드는 기원전 4세기부터 국가 형태를 지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16년에 영국의 지배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1919년 1월 21일 아일랜드 국민의회의 성립으로 새로운 공화국의 독립이 재확인되고 영국과의 무장투쟁은 192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20년 영국의 새 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양분돼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조약에 따라 자치권을 인정받아 아일랜드 공화국 26개 주에서 분리되고 1921년 12월 6일 아일랜드가 독립합니다. 1925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영국 등 세 당사자 간의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일랜드의 32개 주 가운데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6개 주를 제외한 26개 주를 관할하는 완전한 주권 독립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